오늘 예수 알기 세 번째 나타내시는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그 부분들을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1절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4절 제가 합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7절입니다.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젖은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12절 제가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3절입니다.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15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나타내시는 경우는 어떤 때 나타내시는지 또 예수가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경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우, 두 번째는 경위,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활절 때만 한번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때만 부활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항상 함께 있는 이것인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맨 마지막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나타내시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임재와 등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풉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한국하고는 한국은 119라고 하는가? 근데 미국에서는 911이라고 911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안 쓰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911 전화를 하면은 거기에 구급차가 오든지 소방차가 오든지 또는 경찰차가 오든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24/7처럼 올 때에 그때에 그 등장할 때에 우리 집에 올 때에 그런 서비스가 그런 분들이 그때만 갑자기 있느냐는 겁니다. 항상 있는데 임재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그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만 갑자기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항상 계시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저 구약 성경에 보실 때에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라고 말할 때 천사라는 말이 우리는 하늘에서 보내준 뭐라고 너무 미화시켰어요. 원래 말대로 가서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낸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도입니다. 다름없 보낸 자가 그게 천사예요. 그거를 천자라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엔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게 번역을 이제 하늘에서만 뚝 떨어지면서 특별한 그것만 있는 거로 그에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수 천사입니다. 보내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에 따라서 그게 천사가 될 수가 있겠고 그게 이상한 다른 거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요, 성경 보실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나타나실 때는요, 항상, 거의 항상 말씀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셨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대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주님이 뭐, 한국말로 했겠습니까? 히브리말로 했겠습니까? 그 무슨 말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의인화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가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만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33년 4개월 정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끔 보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부활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것이 그것이 과장법이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표현해 준 표현으로 약속해 준 것이 교회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주님께서 18장 1절 안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중요한 그때입니다.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는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인생이 40년 동안의 왕자로서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했을 때에 그때는 완전히 그냥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하고 정말로 자기가 잘해줬던 사람들이 완전히 버림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는 3장 4절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광야로 들어가서 이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이민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장인의 목자가 되었다. 대단히 출세인 거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는데 40년에서 군병이 기는 재주만 해도 자기 양떼는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한 것은 인생 포기하고 산 겁니다. 기껏해야 내가 그러면은 양떼를 좀 가졌다 그러면은 이집트에 자기가 권세를 다 가져본 사람인데 오히려 그걸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참해지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얄팍한 자존심이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때만 이렇게 땅 위에서 나타나시 그때만 예수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해주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 내가 부활한 거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어 나타났다고? 나 정말 부활했어. 만져봐. 어떻게 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겠지만 예수님이 뭐 한국 사람처럼 삼세 번이야 뭐 이래가지고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쭉 보서 보면은 제자들이 위태한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부활했다 이겁니다. 만나봤다 이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건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뭐가 잘 되었다, 뭐가 되었다, 좋았다. 그게 며칠 갑니까? 정말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아, 드디어 신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이 가고 뭔가가 다 세상이 기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똑같다는 거. 그래도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 안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계실 때는 뭔가 기적도 베풀고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잠깐 보이고는 없어져요. 주일날 은혜 받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파킹장 지나서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똑같이 설거지 빨래 손님 이렇게 저렇게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나의 모습과 이거는 무슨 상관이 있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니 그나마 예수님이 그렇게 투자했던 제자들 12명 가운데 한 명은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11명 남았는데 헤아려 보시면요. 11명 중에 7명이 우리도 다 따라가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66%가 나와요. 3분의 2가 투표를 해서 간 거니까 과반수도 아니고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까지 오셔서 사명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고 너희들에 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 제자를 만들어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 가서 살 때에 애 먹이는 사람들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딸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까? 내가 누구 발 사이에 있는 때만도 못하는 이런 존재로 주변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간극을 만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리 돌리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는 계속 경험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 경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911 위기의 상황 나타나셨을 때에 그러면은 그 경위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그 사실, 사명, 사랑 요 세 가지가 경우마다 나타나는 시작하는 경우가 달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경우는 경위는 이때에는 첫 번째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너는 저 같으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죽기까지 했고 이제는 이 정도면은 내가 줄 수 있는 카드나 할 수 있는 건 다 베풀었는데 내 몰라라 갔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옆에 나타났을 때에 주님이 옆에서 100m 거리더라고요. 100m가 안 되는 그 거리. 빠른 사람이 뛰어가면은 15초. 요즘 같으면은 25초입니다. 저는 그렇게 뛰어가면은 그 정도 되는 거리면은 1분도 안 되는 거리면 뛰어가면 되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알아주질 않아요. 지켜보고 있는 거.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가 우리 같으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게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신 것은 와서 아침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쌤통이다. 너희들이 나를 벗어가면은 이렇게 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 안 하셔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벌받은 거야. 참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고기 잡았냐? 그것까지 우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쪽에 던져라. 그런데 그 다음에가 그러면 고기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근데 워낙 잡힌 게 없으니까. 망해봐야 내 인생이 이것보다 더 망할 거 별로 없고 그냥 미쳐봐야 본전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고기가 잡히니까 그때서야 빠른 사람이 이 귀를 기록한 요한 같은 사람은 아주 샤프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고요. 그냥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지? 그 당시에 주님과 같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경험했던 그것이 은혜 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 행동은 베드로가 빨라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얼마나 고기 잡는 게 좋았든지 빨개 벗고 그냥 고기 잡는 거에서 확 들어갔던 사람이 그래도 겉옷을 두르고 수영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보기가 무한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해도 둘이만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무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볼 면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저 가서 갔을 때 주님이 불을 피워놓고 옷 말리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어떻게 와 있는 줄 아는가? 내가 했던 행동이나 내가 했던 살았던 삶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절망 가운데서 받아주는 역사? 내 마음에 왜 마음이 끌리고 은혜가 체험이 될까? 여러분 그게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계셨던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점점 사실로 내게 인정이 돼요. 제자들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때 아 예수님 보았으니까 그렇게 됐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의 모습 그거 하고는요. 얘들아 불렀으니까 제가 볼 때 나이가 아주 좀 오래된 노인처럼 노인과 바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치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런 거 물을 때에 당신만 아는 그런 것이 뭐냐? 뭐 미국에 맨 처음 왔을 때에 또는 뭐 그런 것들하고 첫 번째 네 차에 그 이름이 뭐냐? 첫 번째 너희 집에 강아지 이름이 뭐냐? 저 같으면은 즐거운 락자의 개구자 락구였습니다. 그게 저의 비밀 코드입니다. 이제는 틀렸어요. 그 락구 그런 것처럼 식구가 아니면은 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것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이신 것을 예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장면과 이런 것이 올 때에 이것이 그냥 우연이냐 뭐냐 항상 선택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약에 나오셨던 분이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셨던 분이 신약의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당신은 나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고 나면은 사랑을 먼저 베풀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신가? 그분이 아니면은 여기 대해서 이런 입장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사명은 그 다음에 하십니다. 사명은. 근데 사명을 주시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랑해라. 네가 모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베드로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하는 거를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이 해요. 저 사람들보다 가게 더 크게 해야지. 교회 안에 와서 똑같이 해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그러고 세 번 부인했어요. 주님이 세 번 다 리마인더 수준이 높으십니다. 주님이 야, 네 말한 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하는 건 잘못이 없는데 네 동기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했을 때는 사랑의 동기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데 있어요. 주님이 계속 물으실 때에 맨 마지막 그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말만 계속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요. 주님이 아시는 것만치 내 사랑의 결과가 어떤 정도 결과됐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고 그걸 사실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것만치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안 해줘도 될 사람들에게 계속 해주는 것. 그럴 때마다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사실과 사랑은 하나로 다 묶어졌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 부활하시고 이거 사실로 알면 그 다음에 믿겠다고요.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못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요. 주님은 먼데 가지 말고 사랑이 사명인데, 그리고 사랑의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은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을 먼저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사랑을 해주시는 것을 내가 받은 것만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본전 생각나시고 사랑이 안 나옵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던 자인가 이것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받는 것만치 나에게 있어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율법이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성찬을 베풉니다.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에 젖는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